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라는 제목으로 또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문화생활을 누리며 즐길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조금만 살펴보면 근처에 많은 볼거리와 또 좋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교통수단이 발달했기 때문에 조금만 이동을 하면은 주변에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휴일에 관광지를 찾아서 계획을 하고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거의 30년 넘게 흔히 이야기를 하면 시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방에서 살다가 이제 서울에 온 지 한 7개월 정도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혀 보지 못했던 경복궁이 바로 옆에 있고 네, 남대문이 바로 옆에 있고 책에서나 볼 수 있고 기사로만 볼 수 있었던 그런 많은 유명한 곳이 이 교회 주변에 그리고 집 주변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많이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지만 누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저 옆에 지나가는 건물의 하나인으로 취급하고 살아가기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랜 시간을 지방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살던 곳에 그런 유적지가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저희는 항상 소풍 때 초등학교 때나 소풍 때 늘 가던 지겨운 곳으로 있지 그렇게 좋은 곳으로 여겨지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재밌게 즐기는 문화생활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영화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어린 저는 영화를 보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좋아하지만 시간이 많이 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가지는 못하고요. 많은 분들이 극장에 가서 최신 개봉하는 영화를 또 보고 그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SF 장르의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상상하는 어떤 내용을 영화에 담아내기 때문에 현실적이진 않지만 상상하는 것들을 표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요즘 시대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흔히 요즘 잘 알고 있는 뭐 아이언맨이라든지 그런 기타 그런 류의 영화들이 바로 SF 장르의 영화인데 요즘은 좀 드문드문 나오기는 하지만 그 SF 장르 영화의 주제를 담고 있는 한 장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종말에 관련된 내용의 영화입니다. 특히 1990년대 말에는 이 종말에 대한 주제 영화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한 편 정도는 보셨을 텐데요. 그 영화에 대한 붐을 일으킨 시절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세기의 이제 말이기 때문에 그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무엇이 올까? 이제 무엇이 시작될까라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작될 것보다 끝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많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걸 반영한 영화가 바로 딥 임팩트라는 영화인데 98년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 우주로부터 어떤 소행성이 지구 가까이 오게 되는데 그 궤도가 변하지 않고 계속 지구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한 사람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큰 어떤 재앙을 막았지만 전 지구적으로 재난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를 그런 주제를 담고 있는 영화가 바로 딥 임팩트라는 영화입니다. 거기에 많은 주인공들과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각자 있는 그 상황에서 마지막에 선택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주제가 바로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그 환경으로부터 그리고 우주로부터 다가오는 어쩔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에 정말 사람은 작구나. 그래서 내가 풀지 못한 관계들을 풀고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랑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곳곳에 나오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때의 마지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제를 담고 있지만 요즘도 가끔 보면 그런 주제의 영화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많은 그 자연적으로 그리고 과학자들이 요즘에 시대가 마지막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마지막 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과학자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크오일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미국 지질학자 킹 허버트라는 지질학자가 1956년에 도입한 개념으로 이 석유가 우리 석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매장되어 있는 석유가 최정점에 있던 것이 이제 꺾이는 그 시점을 피크오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피크오일이라는 설명을 이 시간에 그렇게 설명을 많이 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회가 되면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석유 생산량의 매장이 한계가 이르고 이제 점점 줄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는 기름값이 여러분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10년 전에 비하면 지금 내려갔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새우 과자를 어린 기억에 100원을 주고 사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그것과 비교해봤을 때 아주 엄청난 차이의 가격 인상이 된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계속 오르겠죠. 왜 오를까요? 그것을 제조하는 물론 인건비가 올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인건비가 오른 이유도 그것을 제조하기 위하여서 재료비가 들고 그것을 나르기 위한 어떤 비용들이 발생하는데 그 모든 것이 석유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연료를 석유로 사용을 하고 물론 지금 많은 대체 에너지를 이용을 하고 전기 에너지, 풍력 에너지를 개발을 하고 있지만 최종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매장량이 이제 고갈되면서 그 가격이 계속 뛰게 된다라는 것이 피크 오일을 주장하는 그 이론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 피크 오일론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학교에서 배우는 하나의 과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라는 내용을 여러분들 설명을 특별히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지구와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에너지를 통하여서 기후가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물로 많은 동물들이 멸종되고 있고 그리고 빙하가 녹고 물수위가 올라가고 그래서 점점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다. 홍수가 일어난다. 전 세계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많은 재해들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구적 재난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것들을 바라보고 우려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멀리 있지 않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연료가 고갈되고 대체 에너지를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도 오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고 막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 극성이다. 뭐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하느냐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피크오일의 이론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하는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지금 그 말씀에 기준했을 때에 현재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거의 2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면서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사도들 그리고 다른 제자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서로 불편한 시대에 온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참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즘은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하면 그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 먼 이야기, 그리고 약간 뭐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너무 그쪽만 한쪽으로 쏠려 있지 않나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라는 것은 실제로 지구가 점점 이렇게 병들고 마지막을 바라보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기준은 그런 지구가 멸망하는 마지막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처녀에 대한 해석과 설교들은 이미 많이 들으셨고 또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준비를 했고 그렇지 못한 다섯 처녀는 준비하지 못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신랑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더디 온다고 해서 오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랑이 다시 오기를 준비한 이 다섯 처녀가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진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고 그리고 온난화를 늦추기 위하여서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고 이런 것이 준비를 하는 것일까요? 물론 준비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이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아끼고 보호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을 또 자연을 보호하고 가꿔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뭐 직장을 그만두고 땅을 팔고 냉장고를 팔고 우리 찬양 있지 않습니까? 땅 팔고 냉장고 팔고 농가 밭을 팔아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 것이 천국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 정말 주님 거기에 있는 메시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정말 보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소유가 전혀 아깝지 않고 다 내려놓는 그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고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뉴스 기사를 제가 하나 더 살펴보고 왔는데요. 그 기사가 뭐 흔히 말하는 이제 다른 먼 곳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명한 연예인들에 관련된 기사를 이렇게 쏟아내는 거기에서 이렇게 한 켠에 나온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부자들의 움직임이 수상하다라는 제목의 이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 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까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지구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에 이미 많이 부자들이 자기들이 살 거리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벙커를 만들고 있고 여러분 뭐 뉴스나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미 예전에 소재로 영화의 소재로도 담고 있었지만 이제는 실제로 벙커를 준비하고 음식물을 준비하고 그래서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부자들이 준비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글이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그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언제가 올지 모르는 그때를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이 한 절만 딱 보더라도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깨어있으라. 그리고 근신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사실은 됩니다. 많은 어떤 내용들이 있지만 이 말씀 한 가지만 붙들고 있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다가 깰 때다. 자다가 깰 때다. 너희가 깨어있을 때다. 오늘 말씀은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할 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7절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간구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소통이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 얼마나 간절하게 그것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은 바로 기도에 대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무엇을 구할지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겠다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도 아, 나는 아니야 라고 하지만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은 내가 구할 것이 많은 기도의 제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나 새벽기도회 그리고 수요예배 때 항상 들어가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아까 우리가 기도했지만 선교하며 이웃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바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위하여서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한 가지 덧붙여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우리가 제가 찾아놓은 말씀 내용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이미 우리 교회 지금 선교 시즌입니다. 제가 3일교회 와서 참 감사하고 놀랬던 것은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하여서 힘쓰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하고 놀랬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어떤 몇몇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진풍경이 일어납니다. 제가 제주 선교도 다녀오고 그리고 영동 선교도 다녀왔는데요. 여러분 중에 물론 선교를 참 같이 함께 하지 못하는 상황들 때문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있는 그곳에서 기도로, 물질로, 마음으로 또 보내는 선교를 감당하고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선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됩니까? 800여 명이 넘는, 제주 영동 합치면 1000명이 넘는, 그리고 모든 국내 해외 선교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합치면 수천 명이 넘는 인원이 이 선교의 자리에 함께합니다. 복음 전하는 곳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드릴 필요가 있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갈 필요가 있냐? 여러분, 비용만 따져볼 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듭니까? 항공료, 식비, 숙박비, 이거 다 껴서 그냥 복음 전하는 곳에 그냥 물질로 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왜 우리가 굳이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값을 들여서, 우리의 가치를 들여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복음 전하는 일이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그것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이고,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드린 물질에 대해서 그냥 한 예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귀신 들린 사람이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괴로워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나를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합니다.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수많은 그 돼지떼의 무리가 바다로 빠졌습니다. 그때 당황하고 엄청 놀랬던 사람이 누굴까요?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 귀신 들린 그 사람의 가족,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깨끗함을 얻었기 때문에. 근데 하루아침에 자기의 소유 돼지들이 다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엄청난 재정의 손실이 있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상의도 없이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지불하신 이 물질로 그냥 따져본다면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이런 값을 들여서라도 예수님 그 한 영혼을 구하기로 작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냥 환율로 계산했을 때 뭐 1,200만 원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그냥 환율 그냥 대략 잡아도 수천만 원, 수억의 돈이 한 번에 쓰여진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그렇지만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우리 예수님은 전혀 아깝지 않게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는 이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가는 그 선교 현장 가운데 우리가 드려지는 그 선교비가 아깝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이 섬김과 나의 이 물질을 통하여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전혀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준비해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많은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많은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많은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사랑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라 바로 뒤에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했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도 무엇을 위해서 사랑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많은 개념과 오해들이 있고 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 각자가 생각하는 사랑의 방법과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의 개념은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개념은 바로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한 바로 그 사랑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에 제가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사랑하라, 어떻게 대접하라, 그리고 봉사하라, 말하라.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대접하라, 봉사하라, 그리고 말하라. 여러분 대접을 하는 것, 우리 흔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내가 즐거운 걸 위해서는 많은 물질을 들여서 사용합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좋은 거 보러 가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냄새나는 사람, 내가 보기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의 사람, 그 사람에게 여러분 대접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대접하라. 우리 선교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팀, 저는 POP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저희 POP 팀도 연계교회 한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옷이나 이렇게 차림이 온전치 못하신 분들이 왔습니다. 그분들에게서 어떤 이제 향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그분들이 가신 다음에도 청소를 하는데도 냄새가 가시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안에 모여서 서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티를 내면 안 돼. 왜?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우리 여러분 냄새를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 감정이 갑자기 막 컨트롤이 돼서 막 웃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내가 연기를 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솟아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분들에게 함께 봉사하고 돕고 대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봉사하랍니다. 봉사하라. 다른 말로 하면 봉사를 다른 말로 하면 공급하라는 겁니다. 대접과 비슷한 말이죠. 공급하라. 이 공급은 무엇입니까? 공급은 그냥 막 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필요한 것에 맞춰서 부어주는 것이 공급입니다. 없는 것에 부어주는 것,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공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옷이 100벌이 있는데 누군가 한 명이 옷을 또 한 벌을 주면 그것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공급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옷이 한 벌인 사람에게 다시 옷을 한 벌을 주는 것은 공급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공급하는 것. 또 한 가지, 우리가 대접도 잘하고 공급도 잘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고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잘 되지 않아서 그냥 주는 걸로 끝낼 때가 있습니다. 그냥 봉사하고 대접하고 그냥 다 했지.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하는 이런 선함과 행하는 사랑은 그리스도인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선이라는 이름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종교 단체에서 그렇게 이미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들보다 더 하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을 놓고 볼 때 이 모습, 이 결과가 과연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것인가? 여러분,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랑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참 자유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때에 그 안에 화평과 평안이 있고 묶인 것들이 자유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그 자유가 경험되지 않다면 여러분 오늘 그 자유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 이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봉사하고 공급하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되죠. 예수님 믿어야 되죠. 제가 몇 해 전에 우리 국민들이 아픔을 겪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인지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생명을 잃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 일 때에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교회 오세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천국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분에게 가서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왜 그랬냐면 다른 어떤 이단 종교에서 그걸 이제 교회라는 이름을 내니 교회에서 했다. 교회에서 뭘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때에 예수님 믿으라는 이야기보다 필요했던 것은 그들의 아픔과 함께하는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돌봐주는 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거 사랑으로 말하고 대접하고 공급하고 봉사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필요하겠지 해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이거 했구나라고 해서 사랑이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히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고 먹이는 것, 이거 사랑했다. 그리고 돈이 필요한 자에게 돈을 주는 것, 이것이 사랑했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진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사랑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미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에 오래 계신 분들은 많은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누군가의 애씀과 누군가의 노력과 누군가의 배려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개를 주셨다면 그 두 개는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주기로 그리고 필요한 사람을 찾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두 개를 주시고 네 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를 가진 것을 더 남기기 위해서 묻어둔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하나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내어준다면 또 다른 하나를 낳게 되고 그것이 배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풍요와 여유가 있다면 내 주변에 나눠줄 대상자가 없는지 여러분 대접할 사람이 없는지 한번 오늘 살펴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이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고 또 공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를 위해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말을 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지나친 말과 지나친 관심과 지나친 조언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훈계하고 가르치듯이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말씀하고 있고 우리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도 말씀하고 있고 또 때로는 내가 보기 싫은 우리 직장의 누구 아무개일 수도 있고 또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0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하되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냐면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여기 전제되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 은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그냥 뭔가 고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신비한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재능,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했지 누구는 많이 주셨고 누구는 뭐 이거 주셨고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각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접하는 은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은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선한 청지기 같이 여러분 청지기는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그 소유의 소유권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가진 은사와 우리가 가진 그 재능과 우리가 가는 물질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뜻대로 사용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것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무엇무엇과 같이, 무엇무엇 하는 것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해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세운 방법과 계획은 부작용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과 계획은 완전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서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하고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실망된 어떤 일이 오면 그리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오게 되면 여러분 그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아무리 실망되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능히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 사랑에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단어는 무엇이냐면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여러분 공급하고 대접하고 사랑하고 말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하나 붙는 단어는 서로입니다. 여러분 일방적으로 한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여러분 한쪽만 당신은 사랑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나에게 주는 것이 당연해. 나는 부족하니 나는 받는 것이 당연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부족하니까. 은혜의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니, 긍휼의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니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러니 당신이 맞춰져야지. 교회가 맞춰야지. 심지어는 목사님이 맞춰야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여러분, 일방적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가 이런 사랑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서로 하는 이 서로의 결과물과 서로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교회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44절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서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서로. 한쪽만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과 마음을 같이하여서 통용하고 먹고 떡을 떼고 사랑하고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것만 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나만 잘하면 돼, 나만 기도하면 돼, 나만 말씀을 잘 알면 돼가 아니라 서로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7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앞에 나왔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결과물이 뭐냐면 날마다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장했지만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보아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지탄하고 우리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때로는 반대로 비난하고 싶고 반박하고 싶고 변론하고 싶을 때가 사실 목회자로서 그 마음 가운데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 그렇지 않은 믿는 사람들이 있어라고 말하고 싶지만, 맛을 잃은 소금처럼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에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음을 기억하며 준비하는 성도들이 이 모든 것을 행하면서 실제로 삶을 살아낼 때 일어나는 세상의 반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뭐 죄지어서 욕하는 것보다 실제로 복음 때문에 욕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게 뭐 방법론에 대한 것이 아니지만 그렇게 되는 그 현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 비방하나. 마지막 때에 죄짓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태도,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한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하는 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안 하시네요.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정직하게 행하고 때로는 바보같이 때로는 멍청이같이 이렇게 행할 때에 실제로 그들이 우리를 보고 참 너희는 뭐 때문에 그렇게 하니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소리내지 못할 때가 간혹 있는데요. 제 한 경험을 좀 예를 들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접촉사고 여러분들 한번 나보신 적이 있을 텐데 저희 집에서 접촉사고,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근데 오해가 생겨서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상대방이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쪽 상대방이 어떻게 하겠다. 근데 상황적으로 볼 때나 여러 가지 볼 때에도 그렇게 해결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따지고 볼 수도 있고 마음에 막 이게 억울함과 분남과 슬픔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이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을 때에 결국 나중에 그 사람이 복음을 알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 못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군가 언제 나를 만날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나를 봤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래서 복음이 전하는데 방해될 수도 있겠다. 다음에 서로 만났을 때 어느 자리에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큰 소리를 내면 여러분 교통사고 났을 때 누가 이기는지 아십니까? 큰 소리 내면 블랙박스가 없으면 더 그래요. 블랙박스가 없으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 그거 억울하지 않냐? 증거물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물론 그거 적절한 절차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때론 억울하고 때론 불편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단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하기 전에 잠시 일용직을 그러니까 공사 현장에서 일을 했던 일이 있는데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악한가? 지금으로부터 십수년이나 더 지났던 일입니다. 네, 오래전 일인데 제가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참을 주고 쉬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 무엇이냐면 내가 어저께 남자친구랑 이렇게 만나서 뭐 술을 마셨다. 또 어떤 분은 난 여자친구랑 어떤 놀러 갔다. 근데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가정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건네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자친구 있니? 남자친구 있니? 서로 이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없다 이렇게 하면 어떤 측을 받습니까? 요즘 그때에 바보같이 여기는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다 거룩하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지만 이미 십수년 전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떨까요? 그때보다 더 심해졌을까요? 아니면 덜해졌을까요? 네, 결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것 많은 물질을 들여서 휴가를 반납하고 휴가 기간에 선교의 현장에 나가고 또 우리의 많은 물질을 들여서 전도하는 그것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다. 야, 그 돈 모아서 너 좋은 거 쓰지 뭐 하는 짓이니?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고 전도를 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입니다. 가치 없어 보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고, 육체의 고난뿐만 아니라 세상의 비난을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한 말씀도 하시지 않으시고 모든 걸 이기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모든 생애에 먹고 마시고 심지어는 호흡하는 모든 그 호흡도 하나도 낭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쓰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 우리가 써야 될 것을 어떻게 써야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며 대접하고 공급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특별히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른 어떤 현상을 가지고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주고 또 심지어는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남은 모든 일생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성경이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억울하고 불편하고 무지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 붙잡고 그 복음 전하기 위하여 우리 남은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사용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